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여와 해부에서 왔으니 그가 네기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하늘을 다 이삭에게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으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그 67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설교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수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언약을 붙잡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 당신은 믿음의 영웅이고 우리의 삶은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당신은만 야, 믿음이 좋고 그래, 이것은 영웅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눈에 보이기에 참 저 사람 대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정리하고 벌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왕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게 또 뭐 그리 중요합니까?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렇게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더라.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지난 명절날 우리 온 친지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우리 온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 꿈도 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도 있고 해서 함께 모여서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지로 가서 예배 드렸던 가정은 기억하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본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반석이니 즐겨 암송하는 암송구절이죠. 뭐 화면에 안 띄어도 그 정도는 다 알겠죠. 함께 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움직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읽고 나누다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은 아팠지만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마 가정예배를 드리기 힘든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꿈도 못 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가정 친지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한 20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제가 여러분 믿음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명절 증후군 때문에 아마 예배 시간이 조금 힘든 여성 동지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잠을 쫓는 의미에서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손으로 찾아보면서 여성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명절날. 네. 자, 우리 22장의 1절로 한번 찾아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아브라함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믿음장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22장의 전체 흐름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23장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주어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23장 1절과 2절 보면 사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또 쭉 지나가게 되면은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일어나 1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면서 16절에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어가 주체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셨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23장부터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축복의 장이 2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믿음이 좋았다, 내 믿음은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내 신앙은 몇 년 동안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써내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써내려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석 23장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반석 23장. 창세기 23장 옆에다가 반석 23장. 자, 우리 반석 23장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 안 해도 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토록 이뻤던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이뻤길래 성경이 사라가 이뻐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둥바둥했는가. 제가 꼭 하늘나라에 하나님 만나면은 동영상으로 좀 보여달라고 젊었을 때 사라의 모습을 부탁하고자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였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이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혹은 이별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슬퍼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셔서도 너무 쉽게 위로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가 될 것이에요. 또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참 슬퍼하고 뭐 몇 날 며칠을 울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렀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슬퍼하다가 아, 벌써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나도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뵐 면목이 없겠구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을 살 때 슬픔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왜 절망이 없겠어요? 남의 위로의 말씀 외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어나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을 보인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십시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자, 이 사라를 위하여 매장지를 달려고 이제 딜을 하는, 거래를 하는 장면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땅의 헤브론 주인 에그론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거저주려고 해요. 평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고 관계를 맺었으면 그냥 거저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부를 하죠. 그리고 거부를 하고 그 굴과 돌 안에 매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매장지와 함께 밭을 사게 되는데 정확한 값을 치르고 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은 40세겔이라는 돈을 주고 사는데요. 이 값어치로 따지면은 주석가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성인이 40년 동안 노동한 자의 삭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사는데 말이에요. 40년 동안 노동한 품삯을 주고 샀다고요. 아, 그래, 그런 반응이 나와야죠. 아이, 참. 소위 세상 말로 하면은 바가지 쓴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막 달겨드니까 이 바가지 요금을 매겼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꺼이 삽니다.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거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나? 저 값이 별로 안 나가는 걸 어떻게 은 40세겔을 주고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여러분 좀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은 찾으세요.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보이십니까?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 안에 사는 일곱 족속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20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밧. 여기 그 말 하시면 여기 20절에 헷 족속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앞에 헷 족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확히 기억을 하고 야, 이 땅이야.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땅이로구나 하고 비싼 값을 치르고 수를 둔 겁니다. 무슨 수일까요? 믿음의 수입니다. 대가를 치른 거라고요. 이만한 대가를 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이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이 땅에 대한 자기가 최대한의 마음을 들여 그 땅을 소유하려고 수를 둔 것입니다. 요즘 아이돌 말하면 찜! 찜한 거 모르겠어요. 이게 침 뱉는 거, 이 땅은 내 땅이라고 퇴퇴퇴 침 뱉는 거 모르겠어요. 사인한 거 계약서에 뭐라고 한 거라고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땅임을 아무리 비싼 대가를 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뭐 한 거라고요? 대가를 치른 거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의 깃발을 이미 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게 되면은 전투가 막 벌어질 때 한참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때 갑자기 한 용감 있는 자가 총 사이로 막 가.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깃발을 두고 막 총알을 피해가지고 높은 고지에 자기 부대의 깃발을 딱 꼽을 때 밑에서 싸우는 보병들이 갑자기 힘을 받아가지고 와! 그리고 막 올라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승리의 깃발을 꼽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뭐 하고요? 대가를 치르고. 아깝습니까? 여러분 조금 아까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23장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은 예, 한번 다시 돌아오셔서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트 아르바에서 죽었다. 여러분 꼭 이 헤브론 땅을 기랴트 아르바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언약의 땅에 당도했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땅, 적군이 아낙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패권을 쥐고 있었던 땅이 기랴트 아르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보고 저 땅을 달라고 하거든요. 누구죠?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화면을 보시죠.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5장에 사라의 매장지로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굴 헤브론 땅 기랴트 아르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그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이 산다고 해서 다 주저하고 다 자빠져 있을 때에 한 인물이 등장하여 저 땅을 화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들어갔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왜입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그 꼽은 은 40세겔로 샀던 그 땅의 믿음의 깃발이 갈렙이라는 장수의 마음을 사로잡고 기랴트 아르바 성을 점령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성읍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제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돈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산술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술을 따지고 돈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인생에 그냥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늘 걱정하고 여러분 40세기를 훗날에 보니까 값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투자를 하셔야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숙제를 그래서 하나 내드리려고 해요. 내 인생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은 이번 20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가 고민하고 기도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멀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까? 믿지 않은 것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서 여러분 아멘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화면을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을 유도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셨어요. 이미 언약의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창세기 23장에 반석 23장처럼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막벨라 굴을 사는 믿음의 행동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 믿음으로 저 밭을 샀구나. 숙제입니다. 설교 때 숙제를 내주는 분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숙제를 잘 하셨어요. 2018년이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 말씀 1절 읽는데 참 가슴이 따뜻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이제 인생의 종국에 다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심하다 때마다 복을 주셨더라. 안 부러워요? 저는 부러워요. 이게 웬 복입니까?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이 아브라함이 모진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끝에 다 달았어요. 참 이것도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거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다 끝난 거예요. 인생이.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인의 찬양이 뭡니까? 나도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은혜가 됩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 남은 인생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편안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말이에요. 복이.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자, 2절을 저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좀 생뚱맞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이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장수를 하여 수많은 낙타와 양떼를 거느리고 넓은 초원에서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잖아요. 그냥 자손이 잘 되고 풀을 이루고 무병장수하고 막 이런 게. 성경의 복은 사뭇 다른 관점으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소개하죠. 바로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해요. 자, 복의 개념을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위탁한 임무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라서 다 같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미션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내 아들의 배우자감을 찾기 위하여 고향 땅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하는 것이 미션이에요. 이 종이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이까. 만약에 오지 않겠다면 이삭을 데려다가 그 하란 땅으로 다시 데려갈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므로 새로운 사람을 들여서 믿음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니까 절대로 내 아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마라. 7절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까지 절대로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내가 죽더라도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하거라.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마인드인데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신앙 고백 같은 게 있어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재물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래 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언약의 후손 되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축복으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 언약의 축복이 머지않아 천국 백성될 이 믿음 하나 전수하기 위하여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하나 알려드려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들, 걸어온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할게요. 오늘 본문에 제가 절대로 빼뜨려서 넘어갈 수 없는 한 인물, 그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자, 엘리에셀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위임 명령을 추억하여서 여러분이 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저 하란 땅에 가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데리고 와라 들었는데요. 그 거리가 말입니다. 800km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서 따라오셔야 감동과 800km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산에서 신의주 거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에 길도 닦이지 않았고 그 가는 길이 강도 때도 있을 것이고 산 넘고 바다 건너 이 지리학자들 보면 낙타를 끌고 갈 경우에 최소 한 달이면 한 달.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요즘처럼 뭐 카톡이 있습니까? 아니면 프사가 있어요. 프로필 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딱 보고 그곳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아, 당신이군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은 뭐 누구를 만날 텐데 어느 처자가 뭐 물을 주면 뭐 이런 스토리만 듣고 떠나는 거예요. 800km를. 자, 종으로서 생각해 보셨어요? 떠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죽을 확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종이 그의 주인의 낙타 중 열 피를 끌고 떠났는데 얼마나 멀었으면 낙타를 갈아타면서 가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감동인 겁니다. 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이 종이, 제가 한 구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모든 일을 다 마감을 하고 이제 리브가가 가겠다는 사인을 받고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막 흥분되고 감동됐던 거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받아들이실려요? 말씀도 잘 안 되네요. 창세기 24장 54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 54절,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히브리 언어에 보면 동트기 전에 엘리에셀이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니 한 달이 넘게 지금 온 거예요. 그 땅에 오면 좀 뭐 여행도 가고 좀 쉬고 먹고 환대를 받다가 그 다음에 가도 되잖아. 근데 이 종의 마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걸 생각하고 하룻밤 유숙하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하루도 지체 없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 종에게 충성하는 충신말입니다. 멋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임을 했고 말이에요. 이 엘리에셀은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했을까?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충성하고 신뢰하고 함께, 야, 너 그 길에 서 있구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자, 사라의 입장에서, 리브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저기 촌발 날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 동네에 들이닥쳐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뭐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제 교수로 삼겠다고 뭐 이렇게 해서 집까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집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 삼촌하고 아빠가 다 계신데 역사를 이제 엘리에셀이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아마 부모들이나 친지들은 그들이 갖고 온 뭐 은근 폐물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죠. 근데 리브가는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쩔. 어찌하면 좋아요. 여러분, 리브가 입장에서 생각,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성 동지. 쉽지 않아요. 그들의 이력도 잘 모릅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홀홀 단신의 모습으로 따라가야 하고요. 그 땅이 적어도 한 달이 넘게 걸어가야 되는 대장정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서 리브가가 결단을 하죠. 자, 5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거의 다 달려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57절. 가족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물으리라. 모르려 떠날지 안 떠날지를. 58절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어떻게 해요? 가겠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무엇을 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과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엘리에셀을 통하여 들었던 그 들음만을 가지고, 단순히 들은 거 하나 가지고 모든 삶을 뒤라고 떠납니다. 이 메시지가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거죠. 너희들의 신앙의 선조들은 갈 바를 알지 나가지 못하였고 리브가나 엘리에셀도 그 험난한 길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이 광야 현장에서 제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리브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5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축복이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61절 함께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따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잠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느니라. 천국의 맛을 보거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자기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겨주는 사람들의 결단이 이제 작은 불씨가 되어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여 큰 불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들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씨가 시작돼요. 엘리에셀에게 붙어요. 이삭에게 붙습니다. 리브가에게 붙어요. 이렇게 불씨들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생이 선사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제 결론적으로 24장 6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준비됐습니까? 스토리는 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삭이 시작. 이삭이 이 상황 속에서 질문,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질문이에요. 호산나,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리브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이삭도 기뻐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가장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입니까? 야, 이제 내 책임을 다 했구나.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이 믿음의 2세대인 이삭과 리브가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명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나의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통로를 사용하여서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의 후손들이 다시 믿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축복이죠.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여정,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의 배우자를 만들고 서로 간에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새롭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후손이 생겨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큰 축복 속에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서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 다 눈을 감으실 텐데 가장 축복이 뭐예요? 얘기해 봅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이 조금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찬송 속에 눈을 감는 게 가장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힘을 다하셔서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하여 믿음을 전수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소망하고요. 힘을 다하여 믿음을 전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후처인 구두라를 취하게 되는데 구두라에게서 여섯 명의 자녀를 또 낳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여섯 명의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성경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이나 혹은 손주들이나 뭐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뭐 더 이상 할 분이 없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예요. 언약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믿음을 받은 사람들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의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18년 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 위에 다시 인생을 건축하도록 제2세대의 기틀을 잡은 것이 콕 프로그램입니다. 뭐 하셔야 되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셔야 합니다. 모든 힘을 다 쏟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현장, 기도하는 모습, 교사들을 위한 배려, 장소에 대한 배려, 이 모든 것들을 쏟으셔서 우리 반석이 이제 2세대, 3세대로 갈동한 하나님이 키 쓰이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은 제가 다시 이렇게 쓰고 싶어요. 반석 24장 1절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예를 들어 김용석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부럽죠?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브라함처럼 23장에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대가를 치르셔야 되죠. 수많은 선교지에도 대가를 치르셔야 되죠. 무모하리만큼 우리가 투자하고 무모하리만큼 세상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통 자녀들을 향하여 후손들을 향하여 언약의 이어짐을 진정한 축복으로 알고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하여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